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말씀입니다. 이 설교 말씀이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30절부터 39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40절에서 42절은 주님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보았던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처음에 하시면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셨던 말씀과 연달아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말씀을 잘볼수 있습니다. 우선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주님 역사하심이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두 번째 항목으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양떼들, 양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은 주님의 양떼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하시니까, 원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설교들을 보시면 이맨 마지막 대화에서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생명 혹은 뭐 영생, 이런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먼저 3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냥 뭐, 아유, 난저 사람 믿기 싫어, 이런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난 네가 미워, 난 네가 싫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 정도 말고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아주 아주 험악한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되 그냥 단순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막 미워하는 그런 반응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죠. 네가 신성모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34절부터 보시면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자신이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왜 틀린 것이 아닌지를 말씀하시는데,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인데 내가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주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성경을 증거 삼아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셨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주님을 향해 좋은 반응을 한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염두에 두고 보려고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설교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설교 내용이 앞에 있던 설교보다 좀 후퇴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거나, 수가성여자와 대화를 하시거나, 그럴 때, 처음에는 그냥 도입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핵심적인 주제를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셨어요. 설교가 항상 이렇게 쭉 올라가는 스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설교는 가만히 보시면,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바로 앞부분에 있던 설교보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쫙 치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제 하셨던 말씀,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도 좀 내려오고, 내용도 좀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내가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잘못했다고 하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후퇴한 거예요. 분량에 있어서나, 내용의 질에 있어서나. 왜 이렇게 후퇴했느냐면, 이 주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도무지 설교를 들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더 뭔가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극심하게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니까 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열몇 권의 편지를 썼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썼던 내용들은 다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에 가장 높은 기준을 항상 모든 교회에 적용해서 편지를 쓴건 아니에요. 가령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때 고린도 교회는 뭐 안에 분란이 있어서 난리였죠. 안에서 성도들끼리 가늠하고 또 안에 성도들끼리 고소고발을 하고 막 난리였어요, 난리.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고소고발하지 마라. 성도들끼리 문제는 세상에다가 고소고발하지 말고 니네끼리 해결을 해라. 제발 가늠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팔을 나누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권면한 내용만 만약에 순종하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완벽한 교회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고 어떤 게 가장 훌륭한 성도의 모습인지를 다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누구든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고 사랑해라. 네 옆에 있는 성도를 자기 목숨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안 썼어요. 왜안 썼을까요? 몰라서 안쓴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형편이 못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잡아먹겠다고 으르렁으렁거리고 있으니까 이 하는 이야기가 제발 미워하지는 좀 말아라. 이제 그런 아주 약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완벽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더 뭐라고 충분히 말씀하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간해야, 들을만해야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간신히 나오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막 요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더 신앙생활 잘하고 말하기 어려운. 지금도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40절부터 42절에 보시면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반응은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이상하고 독특한 반응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반응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40절 보세요.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배 풀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셨는데 41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 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 맨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하심,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의 역사하심만 이야기했고 지금 성경을 인용했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신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42절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끝절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를 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더 많은 설교를 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느냐? 아니에요. 기적을 더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설교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전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를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이 사람들은 왜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아 주님께 돌아올 양, 하나님께 선택하신 양들은 따로 있는가 보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죠. 앞부분의 설교는 이전보다 조금 하셨는데 결과 반응은 훌륭한 믿음이 나타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 된 것이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평안할 때에, 형통할 때에, 건강할 때에 다 주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셔도 믿음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고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은혜를 베푸셔도 아, 역시 주님 믿고 따라가야지 하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은혜를 받느냐 적은 은혜를 받느냐가 믿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를 결판짓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조금 하시느냐가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결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돈도 많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돈도 없고 머리도 나쁜 사람이 딱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전보다 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거나 혹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풍성한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더 풍성한 말씀을 들을 만한 입장이 못 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 스스로를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크든 작든 은혜를 베푸시면 여하튼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주님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삶을 살 때에 늘 주님 사랑하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거나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날마다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주님의 은혜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적은 은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실망치 아니하고 늘 격려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